오늘은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다른 성경은 보통 성경책 이름을 들으면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요나, 그런 물고기 뱃속. 그런데 다른 성경에 비해서 짧지만 나훔서 그러면 잘 떠오르지는 않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나훔서는 앗수르 멸망에 대하여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훔서는 경고를 받은 앗수르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나 앗수르의 위협과 침략을 받고 있었던 남유다 왕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언약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 되겠죠.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지옥 가는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아까 잠시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가야 돼. 그래, 천국 가면 다 해결돼. 그러는데 이 땅에서는 문제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입성하면 해결이 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그때부터 정말로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영원한 고통.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게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밖을 벗어나면은 재앙과 저주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히려 이 땅에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 되는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훔의 고향은 엘고스라고 이제 나훔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대해서 의견이 좀 있는데요. 어떤 학자는 엘고스가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갈릴리 나사렛과 가까운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가버나움이 나훔의 고향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훔의 마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과 지명, 사람의 이름과 또 지명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훔서도 마찬가지로 나훔이라는 이름 속에 나훔서 전체의 주제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지켜주시는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의미가 이 바로 나훔서라는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도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들과 대한민국의 위로자이니라. 할렐루야. 네. 어떤 분이 좀 요새 이인영 갈등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지난번 메시지에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100% 맞다. 그러나 100% 틀리다. 이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100% 맞아요. 근데 이쪽 들으면 100% 맞아요.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하면 100% 틀린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성경적이고 또 복음적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도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야?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아니야 우리를 더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나훔서의 이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훔이 활동하기 약 10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이었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그들은 왕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하였습니다. 뭐 3일 동안 돌아야 될 넓은 땅이었는데 하루만 그 복음 어떻게 보면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것도 정성스럽게 한 것도 아니에요. 다섯 마디. 너희들 그러면 멸망할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꼭 믿으세요. 안 믿으시면 우리가 멸망당하여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 안 믿으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퉁명스럽게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회개해버렸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포악한 행위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나스가 그 끝이 안 났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치 절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책을 보면서 새롭게 요나의 입장을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고고학자들이 지금 니느웨에 있는 지역을 발굴을 해봤던 요나의 무덤이 있어요. 요나의 무덤. 그리고 세월이 몇천 년이 지났는데 그 지명의 이름이 뭐냐면 요나의 동산이에요. 지금 아수르, 지금 니느웨, 그 자이툰 부대라고 있잖아요. 그 자이툰 부대가 파병이 되던 했던 그 지역이 한 몇십 킬로가 안 떨어져 있어요. 그 지역이 바로 니느웨 지역인데 아직도 요나라는 이름이 거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의 적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했어. 그럼 그 소문이 다 들렸을 텐데 그리고 그 후로 더 강성해졌어. 그럼 요나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생 묵상을 해봤어요. 그럼 요나가 거기서 평생 살았다는데 요나가 제대로 복음을 전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좀 갈등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언약을 정확하게 요나가 전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끝까지 번민한 인물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 나훔서입니다. 그리고 722년에 그 후로 아수르가 북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확한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후로 또 다시 나훔서를 보내서 이스라엘 아수르가 멸망받고 니느웨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잖아요. 거기서 생각한 거예요. 바울의 이 요나가 제2의 RUTC 운동, 제1의 RUTC 운동이라고 한다면 자기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복음을 훈련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참 잘했어요. 그런데 다문화 현장, 세계복음화의 현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다문화가, 그 다민족이, 그 강한 옆에 있는 왕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변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중국에 일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성스럽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과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이웃 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축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천명 소명 사명을 굳게 붙잡고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다시 우상을 섬겼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포악한 행위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다시 아수르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훔서를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영적인 목적은 사탄의 왕국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나훔서 기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그런 언약의 메시지가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단의 왕국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때를 상징하고 있는 의미도 이 나훔서에 담겨져 있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서 1장 4절부터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왕국이 멸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4절에 보면 1장 4절부터 보면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여 바벨론의 꽃이 시드는 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이 모습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말세지 말에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인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그 분노 앞에서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나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 무서운 그날이 무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날, 영생의 시작되는 그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훔서 3장에 기록된 아수르의 범죄와 멸망에 관한 내용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강한 나라와 세력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참고해야 할 또 다른 것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와 니느웨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대한 진실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가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니느웨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나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아수르에 대한 내용과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 총 한 152번이 나와요. 성경에는 아시리아, 아수르, 니느웨 이게 152번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역사상 어느 기록도 고고학적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성경은 틀린 거 아니냐? 이건 신화가 아니냐? 이렇게 많은 역사학자들과 성경을 비판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43년 프랑스 고고학자 폴 에밀 보다라는 사람이 홍수로 인해 묻혀져 있었던 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그 돌을 발견해서 그걸 파보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높이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곽이 어느 정도 크냐면요. 마차 세대가 양쪽으로 다닐 수 있는 높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왕복 3차선, 6차선인 거예요. 6차선 정도가 성벽이었어요. 그것이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에는 이제 1800년대 중반이나 그 초반에는요. 그 무렵에는 아수르 문명보다는 이집트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아의 방주나 노아의 홍수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니므롯도 믿을 수 없었고 바벨탑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땅속에 묻혀 있었던 니느웨 성을 발굴함으로써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거의 하나님이 없는 역사. 성경이 중심이 아니고는요. 특히 고대 근동이나 역사가 해석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만 해석이 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그런 현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노아의 방주, 신화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때 기술로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만드나 이렇게 무식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피라밋이 몇 년 전이에요? 약 4천 년 전이에요. 노아의 방주 4천 몇백 년 전에 필요. 그 노아의 방주는 그 전에 2, 300년 전에 노아의 홍수가 대홍수가 있었다. 별 길지 않습니다. 지금의 기술로 피라밋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해봐서 모르죠. 그때 분들이 지금보다 지능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 기술이 지금보다 떨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4,000년, 4,500년, 노아의 홍수가 4,500년, 400년이라면 기술이 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능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전의 나무들은 지금 나무하고 전혀 다릅니다. 저 지금도 호주에 가면은 전신주가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호주에 가서 어떤 그 분이 설명하시죠. 저 나무가 얼마나 강한지 시멘트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냥 모든 전신주가 그 나무로 되어 있어요. 호주에 가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그 나무와 그 크기, 그 사이즈가 얼마든지 지울 수 있는, 그리고 기술적인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부분은 모든 인류의 문화의 문명의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냐면 바로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아라라산, 니므로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인류의 문명이, 현대 문명이 영국보다는 로마가 더 오래됐고 로마보다는 그리스가 더 오래됐고 그리스보다는 어디 이쪽이 고대 근동이 더 오래됐어요. 남미보다는 우리 아시아가 더 오래됐고 아시아보다는 인도가 더 오래됐어요. 인도보다는 어디가 됐냐? 고대 근동이 오래됐어요. 결국 어디로 들어가냐면 모든 문명의 시작은요. 고대 근동. 바로 그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바로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그 지역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학교에서 전혀 안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나훔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그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땅 밑에서 그 당시에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범람이 돼가지고 그 땅 속에 다 묻혀버린 것입니다. 그걸 찾아냈어요. 그런데 지금 영국에 가면 대형 박물관에 가면 고대 5대 문명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런 문명 전시관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오래된 그 문명이 어떤 문명? 아수르 문명인데 이상하게도 그 영국 박물관에 가면 가장 보존이 잘 되어 있고 자료가 가장 많은 게 아수르 문명이에요. 아니 어떻게 가장 오래된 게 가장 자료가 많을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주 범람하면서 깨끗하게 그 묻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발굴을 하고 보니까 토판이 약 2만 점이 넘는 토판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도 해석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아수르의 역사, 고대의 근동의 역사를 다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천재 중에 천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번역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번역의 결과 점점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지금 입장인 것입니다. 1장 8절에 한번 보세요. 나훔서 1장 8절에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한 고고학자가 이걸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 니느웨가 발견되기 전에는. 오늘 우리는 나훔서를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이러한 진리의 언약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들었다고 믿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백부장. 누가복음 본문에 읽었던 백부장은요.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 사람이 활동했던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었다니까요. 백부장이 있었던 장소에 가버나움이야. 나움의 동네였어요. 그들은 말씀을 전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을 통해서 가보 나움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이방 사람인데 예수님도 칭찬할 정도의 오직 말씀만 믿고, 아니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아니 군인인 나도 위에 대장이 있는데, 아니 저 소위 중위가 감히 별 한두 개 소장 중장 만날 수 있어요. 그냥 명령만 하면 그 말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저분은 하나님이라며, 죽은 사람도 살린다며, 그런 동등되신 분이라고, 그냥 말씀만 하면 이 사람 병 낫지 왜 제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나도 밑에 있는 부하들이 있는데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오라면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그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만 붙잡고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오히려 말씀 붙잡기가 참 어려워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 왜 어려우냐면 점쟁이 사업을 하다 이 사업은 될까요 안 될까요? 점쟁이가 확실하잖아요. 부적을 붙이면 돼. 어디다 할까요? 동쪽으로 가면 좋아. 서쪽으로 가면 좋아.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께 맡기십시오.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뭐 구체적인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더 어렵다니까요. 뭐 붙이는 것도 없고. 어디에 갔더니요. 너무 좋은 건물인데 분위기를 완전히 깨는 그 전시물이 있어요. 왜 명태에다 실을 감아놔요? 그 좋은 건물에. 구체적이라니까요. 의지할 수 있어. 눈에 보여. 우리는 뭐냐면 모든 걸 주께 맡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기뻐하래. 주께 맡기래. 감사하래. 어렵잖아요. 여러분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단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굳게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치유하실 것이고 확실한 여러분 자신도 알고 주변도 다 그 인정할 만한 응답을 몇개 여러분 받게 되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나음서를 통해서 두 가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애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그것은 언약적인 복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잘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원의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사탄의 올무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의 문제가 발생하자 구원의 방주의 언약을 통하여 희망과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누림입니다. 방주 밖에 있으면 재앙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강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똑같은 가정 안에서도요. 방주 안에 계시는 분이고 방주 밖에 계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교회에서도 방주 안에 계시는 분이 있고 방주 밖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영적 상태가. 방주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평화로워요. 미소가 띄어요. 기뻐요. 그러나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완전한 복음 안에 있으면 자꾸 짜증이 나고 불만이 생기고 믿어지지 않고 염려 근심이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요. 예,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요. 여러분, 남북이 분열이 돼가지고 아주 긴장감이 있죠. 그렇잖아요. 주변의 나라들이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죠. 그렇잖아요. 전 세계 주역이 대한민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하나 놓고 중국, 러시아, 미국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신경을 쓰셔. 여러분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과 일본이 허락하지 않고 남북이 통일될 것 같아요? 그들이 통일되기를 바랄까요? 다 안 바래. 다 안 바래.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만이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남북 통일을 바라지 않다니까. 일본도 남북 우리 통일되면 어떤 목사님 카톡방에 올렸어요. 남북이 예언자 여러 명이 미래의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다 뭐 이런 거 쭉 올렸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예언자 이야기를 그러니까 점쟁이들 이야기를 말을 올려. 근데 뭐 점쟁이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나라가 잘 된다는 건 좋잖아요. 기분은 점쟁이들도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로라니까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방주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문제가 발생하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의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시고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왕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오히려 그 나라들을 활용하여 구약 말씀을 정리하였고 회당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었지만 로마가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제2의 RUTC의 응답이라니까요. 제1의 RUTC는 예루살렘 안디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요 제2의 복음운동이에요. 제2의 선교회 센터예요. 제2의 RUTC 센터예요. 가서 만든 것이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제2일에 렘넌트를 훈련시키는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학교 현장에 가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군대, 과학 모든 분야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자는 게 제2의 RUTC 운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땅끝까지 정복할 것이라는 성령 충만의 언약을 통하여 소망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방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와 그 수도인 니느웨를 멸망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는요, 뭐 그런 범람도 했지만은요, 여러분 바벨론과 메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적국을 멸망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적을 여러분이 직접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손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우리는 맡기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직접 원수 갚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살리는 일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무슬림처럼 사람 막 죽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해요? 살리는 일만 해라. 그 악역은 내가 다 하겠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복음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대시대마다 이스라엘 침략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속국으로 삶은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들은 오히려 세계화, 다민족화, 제2의 RUTC 운동에 기회를 주는 그러한 나라들로 거듭나게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래 울지 마, 슬퍼하지 마, 너 힘들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굉장히 근본적인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난 너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 너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겠다. 너희 개인과 나라와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것을 땅끝까지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위로, 그런 게 너무 집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큰 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어려움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과 사탄의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인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적인 중요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었어요. 영적인 군사인 우리들에게 무기를 주신 거예요. 무기를. 신분은 하나님 군단.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니 군인이 있으면 무기가 있잖아요. 신분은 군인이야. 그런데 군인이 칼도 쓸지는 모르고 총도 쓸지를 모르고 미사일 쏠지도 모르면 그건 군인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잖아요. 신분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고 여러분은 전도자의 신분이에요. 여러분은 진리의 군인 군대예요. 그렇잖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군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기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방법이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혼자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현장에 승리하셨지만 저기 적국이 사단이 아직 숨어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서 그 현장에서 우리는 사단 마귀와 귀신들을 때려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방어 무기도 되고 공공 무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다섯 가지 확신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다섯 가지 확신의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다. 그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잖아요. 머리를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다른 부분은 부러져도 좋지만 그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의 확신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 받았다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안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 순간 구원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다가 세 번째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 확신이 흔들리면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넘어진다니까요. 가기도 전에. 다음은 네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을 주시고 회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셨어. 이런 체험을 한두 번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 받은 응답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원래 첫사랑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날마다 그때 받았던 그 응답 이상의 기도응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없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때를 써야 된다니까요.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면.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런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현장을 정복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고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사제의 확신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다른 분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족간에도 그렇고 성도간에도 그렇고 저는 그거는 사죄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극악무도한 우리를 복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용서받은 자예요. 용서받은 사죄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삐지고 정죄할 수 있어요? 저는 달리 해석이 안 됩니다. 저는 어떤 분이 잘못하고 하더라도 마음이 찔려서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휴 이놈 용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는 은혜도 모르는 놈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저는 주님의 사제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죄의 확신을 갖고 이 사죄의 체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일곱 가지 신분과 권세. 이것을 24시간 누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일곱 가지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승리할 수 있는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가지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 중에 그냥 자녀가 아니라 효자도 있고 불효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효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사이드에 모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모든 것을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자녀여도 가출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그 영적인 상태가 가출 상태인 분이 많다니까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효자야. 부모님의 말씀과 따르질 않아.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그러면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왕으로 여러분 모셔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성령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 응답 다시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때 우리는 흑암을 결박하고 네 가지 권세도 얻게 된다니까요. 흑암을 결박하는 거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결박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이 어려움이 참 있지만 의인 10명만 있으면 아니 의인 한 분만 있다면 이 흑암은 거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가 부러워한 그러한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사가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사형제는 항상 우리 아버님의 믿음이 약하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온 가족과 친척들, 직원들 몇 분이 봉고를 타고 있었어요. 개인 봉고를. 근데 그때 시설에 직원 한 분이 그분이 운전을 하셨는데 그분이 운전을 몇 번 떤 그러니까 그 인지대죠. 열몇 번이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앞뒤에 그 붙이고 그 위에 또 붙였어요. 인지를. 그래서 겨우 운전 면허를 따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저희 고향은 바닷가가 있거든요. 바닷가를 쏙 지나가는데 거기에 맨홀이 뚜껑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가까이 가다가 그 바퀴가 맨홀 뚜껑에 빠졌어요. 이 차가 한 바퀴 퉁 튀어서 바다에 걸친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빠지면은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그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상황에도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흔들흔들. 그런데 퉁 이렇게 바퀴가 빠지니까 그때 저희 아버님이요 유일하게 주여 그러죠. 그럼 또 한 번 궁하니까 주여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고 겁이 많든지 믿음이 더 좋든지 그래서 딱 나와서 아버지 그때 주여를 부르시더니 역시 믿음의 사람 유일하게 그 믿음이 그리고 가만 생각을 해봤더니 겁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 천국을 안 믿으니까 가기 싫어서 주여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어디부터 사람이 내려야 돼요? 앞자리부터 내려야 돼요, 앞자리. 왜 뒤로. 전 제일 뒤에 앉아 있었거든. 마지막 내려야 돼. 얼마나 콩닥콩닥 하든지, 수영도 잘하고 그러지만은, 저가 제일 빨리 내릴 수, 제가 내려버리면 다 물에 빠지는 거야.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천사보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럼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호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셔야 돼요. 그런 증거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어디를 갔는지 천군천사 동원해서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 죽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도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만 정확하게 하면 되냐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직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만 모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모든 걸 주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맡깁니다. 우리 자녀도 맡깁니다. 우리의 사업도 맡깁니다. 우리의 교회도 맡깁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겠어. 하나님의 생각만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돼요. 항상 평화로워요. 고민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생각을 깊이 못해요. 0.1초만 생각.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막 있더라도 에이, 주님의 뜻이겠지. 그 다음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아주 짧아요. 고민 많고 생각하고 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단 0.1초에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에요. 말씀 하나 없어서 너무나도 짧게 어디 훈련 받은 것도 아닌 것 같아. 다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발판 10가지입니다. 이거 뭐 이거 간단해요. 신앙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마음대로입니까? 저는 그래요. 뭐 하나님 무슨 일이 생겨서 이렇게 제가 이해하더라도 하나님 마음대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지. 그러면서 다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절대 주권 가진 자 아닌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들. 두 번째로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 번째 발판이 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네 번째로 우리의 모든 권위는요. 바로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 판단도 기준도 성경에 이 세상으로 보면 성경이 우리의 헌법이죠. 영적인 헌법. 거기에서 모든 권위가 나오고 기준이 나오는 거고 답이 나오는 거고 방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성도 진정한 교회는 바로 나예요. 나요. 그리고서 예배당도 필요하죠. 로컬처치, 파라처치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뭡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나의 처한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 어느 곳을 가든지 찌르면 뭐가 나와야 되면 복음이 나와야 돼요. 5분 이상 사람 만나면 복음 이야기해야 돼요. 당연히 그거 하고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백문백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먹고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안에서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처한 곳에서 사람 만나면 무슨 이야기예요? 내 가득 찬 것이 찌르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 찌르면 누가 말 걸면 그 고민이 나오잖아요. 고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누가 말 걸면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튀어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 뭐 싸운 거 튀어나오고 갈등된 거 튀어나오고 돈 튀어나오고 우리 자녀 튀어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업 걱정 튀어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찌르면 뭐가 나와야 되냐? 그리스도가 나와야 합니다. 복음이 나와야 합니다. 나의 처한 곳이 선교주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죠. 여덟 번째, 우리가 죽음, 모든 사람 죽고요. 그 다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내세,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의 발판이에요. 열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 여러분 반드시 하늘에서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에 하자는 것은 충성되게 하세요. 자꾸 빼지 마시고. 지옥과 천국 가면 아, 껄껄껄 그런데요, 다. 지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아, 그때 전도할 때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하면서. 그러면서 아, 그때 예수 믿을걸. 교회에 갈걸. 천국에서는 아, 그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할걸. 성가대 할걸. 목사님 뭐 할 때 순종할걸. 예, 설거지 할걸. 왜? 다른 사람은 상급이 엄청 많은. 나는 적어. 예. 후회 없는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일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훔서를 보면서 몇 가지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은 첫째 강대국을 향하여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때 그 재앙과 피해가 우리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나가 정말로 진실하게 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확한 복음과 그 내용을 전달했다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을까요? 아수르 자체가 또 그렇게 멸망했을까요? 좀 그 묵상을 해봤어요. 아, 요나가 마지막까지 갈등한 거 아닐까? 선교사였지만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다섯 가지 확신, 일곱 가지 신문과 권세, 신앙의 열 가지 발판 이 내용을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이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위대한 인물이 믿음의 명장들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후대에게 복음의 언약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을 때 결국 후대들까지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개인과 백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사단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깃발을 날릴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정복 세계복음화의 정복의 사명은 그 미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고 예배에 승리하고 우리 오늘 메시지 예배 그리고 8미션 3오늘에 승리하고 전도사의 삶 21가지를 계속해서 무기를 가진 사람이 계속 훈련하면서 갈고 닦고 연습하고 하는 것처럼 이 신앙의 영적인 연습을 지적으로나 현장에서나 삶에 있어서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하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주변의 사단의 역사와 주변의 강한 세력들에 의하여 우리가 노예 생활, 포로 생활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언약을 알려주시고 이 세상과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뿌리 내려서 후대에게 정확하게 이 복음과 언약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